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계속 공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30일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다며 미국 측에 해당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예정대로 계속해서 공습에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연합군과 러시아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연락을 유지하라고 관리들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원이 30일 시리아 파병안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언론에 익명을 전제로 러시아군 당국이 미국의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의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시리아에 파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 자치구에서 30일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과 인근 지역에서 오후 3시가 넘어 첫 폭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적어도 15차례 연쇄폭발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연쇄폭발로 인해 인명피해뿐 아니라 차량이 상당수 파손되고 건물들이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절반쯤 무너진 건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방정부청사와 버스 정류장, 병원, 시장, 상점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책임자는 특히 폭발물이 우편물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며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의 군사시설 근처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2015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지출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지출안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주 동안 각 정부기관에 올해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마다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과 정부 예산 규모를 놓고 날선 각을 세우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통상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 예산을 증액하려 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건설 주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국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이던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50km 길이의 고속철도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 건설 단가와 담보 없이 50억 달러를 융자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에다 최고 시속 486km에 이르는 기술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30일 워싱턴 DC에서 가진 강연에서 세계 경제가 유럽의 난민 위기와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디지털 데드워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에 푹 빠져서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걸어가는 보행자를 말합니다. 디지털 데드워커. 요즘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청소년 환자의 60%가요. 이 스마트폰, 똑똑한 손전화기만 쳐다보고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 들어온다고 해서 의사들이 디지털 데드워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들 역시 미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내용인데요. 요즘은 미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죠.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스마트폰 도입 후에 학생들의 사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교사는 자신의 역사 수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미국 독립 초기의 문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현재 미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다소 어려운 사고력이 필요한 토론을 하려고 한 것인데 학생들의 참여율과 관심이 크게 줄었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또 한 교사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주말 동안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TV 드라마도 보고 그래서 학교에서 잡다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담소 시간도 줄었다면서 아쉬워하더군요. 이 내용을 쓴 워싱턴포스트 기자는요. 각종 기기의 등장이 학업에 도움을 주고 시험 성적도 오르게 되고 또 기기를 잘 사용하면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일부 교사들의 얘기를 함께 전하긴 했는데요. 이 기자는 사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기들이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 미국 청소년들의 전화 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염려에 동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디서든 똑똑한 손전화를 그야말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똑똑하게 사용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계속 비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요.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8도,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5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해주 역시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6도에서 18도 분포. 개성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16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아비치가 부릅니다. Hey Brother로 경쾌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Hey Brother, there's an endless road to rediscover. Hey sister, know the water's sweet, but blood is thicker. Oh, if the sky comes falling down for you,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I wouldn't do.
News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을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연방 상원이 회계연도 마감 시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교황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여성의 사형 집행이 강행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맥아더 재단이 천재 장학금 수상자 24명을 발표했는데요. 영광의 수상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죠. 10월 1일부터 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밤 자정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잠정 예산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정 예산안이 상원에서 찬성 78표 대 반대 20표로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오늘 이 수요일 중에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잠정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 폐쇄 사태를 막게 됩니다.
네, 이 잠정 예산안에는 논란이 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 폐쇄 사태까지 각오한다면서 미국의 세금을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을 뺀 이 잠정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이긴 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요.
네.
이번에 통과한 잠정 예산안은 말씀하신 대로 가족계획협회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장 정부 폐쇄는 뭐 피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가족계획협회 지원에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장이 하원 청문회에 나왔죠?
네. 세실 리차즈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장이 화요일 이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리차즈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날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어떤 단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주로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임과 임신검사, 성병치료, 암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미국 전역에 약 700개 진료소를 두고 있고요. 한 해 약 27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미국 가족계획협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입니다.
네, 이 미국 법은요, 연방정부 예산을 낙태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데요.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또 낙태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세실 리차즈 회장은 낙태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서비스의 3% 이하고 강간이나 근친 등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게 동영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단체 직원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었죠?
예,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단체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리차즈 회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기부하는 것이라며 이 처리 비용 명목으로 소액을 청구할 뿐이고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이같이 연구용으로 태아의 조직을 기부하는 건 합법이고 질병 치료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설명을 들은 공화당 의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샤페츠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이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낙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데 연방정부 지원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의원은 리차즈 회장이 앞서 동영상과 관련해 사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동영상 내용을 인정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요 대부분 이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여성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또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문제 동영상이 왜곡되게 편집됐다고 말하는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이 여성의 건강 증진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동영상을 찍은 낙태 반대 운동가를 청문회 출석시키기를 원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교황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 남부 조지아주에서 사형 집행이 감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는 수요일 새벽 잭슨의 주립교도소에 갇혀있던 사형수 켈리 르네 기센다너 씨에게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몇 시간 전 이 주 사면 가석방위원회가 기센다너 씨에 대한 최종 사면 청원을 거부한 건데요. 네. 조지아주에서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이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었습니다.
네. 자, 기센다너 씨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 기센다너 씨는 지난 1997년 내연남 그레고린 오원과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기센다너 씨 남편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람은 내연남인 오원 씨입니다. 네. 하지만 오원 씨는 유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기센다너 씨는 이 같은 양형 거래를 거부하면서 1998년에 가석방 가능 성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지아주에서 직접 살인을 하지 않고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가 기센다너 씨가 유일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건데요. 네. 기센다너 씨의 변호인은 기센다너 씨가 죄를 지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사형 집행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센다너 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감옥에서도 모범수라며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기센다너 씨는 특히 투옥 기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갱생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과 조지아주 대법원, 가석방위원회 모두 기센다너 씨의 사형 집행 유예 또는 감형 청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도 이번 사형 집행 폐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의회 연설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었죠. 또한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미가노 대주교가 교황을 대신해서 조지아주 사면 가석방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정의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스나라 씨의 사형 집행이 7개월 정도 연기됐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예, 이 조지아주 교정당국이 사형 집행 때 이 독극물 주입 방식을 쓰는데 이 독극물에 들어가는 이 최면제와 진통제의 일종인 펜토바르비탈에 다른 약이 섞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네. 하지만 조지아주 당국은 조사 결과 이 펜토바르비탈이 오염된 게 아니라 너무 낮은 온도에서 운반하고 보관하면서 침전물이 생긴 것이라며 다시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또 다른 사형 집행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예, 오클라호마 주 맥켈레스터 주립교도소에서 이 한 시간쯤 뒤에 리처드 글로십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됩니다. 역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네. 글로십 씨는 원래 형 집행일이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두 주간의 유예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글로십 씨는 지난 1997년에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의 공범이 글로십 씨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웠고 글로십 씨는 죄가 없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오클라호마주도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당국은 독극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가장 먼저 주입하고 두 가지 약물을 추가로 주입하는데요. 네. 미다졸람이 제대로 잘 듣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글로십 씨를 포함한 오클라호마 수감자들은 이 사형 집행 과정에서 미다졸람을 쓰지 말 걸 주장하면서 이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 미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미다졸람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이 오클라호마 주에서 글로십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요, 이 사형 제도가 또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사형이 비인도적인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죄 없는 사람이 잘못된 재판을 받고 처형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약물 주사 사용 방식과 관련 관련된 논란도 있는데요. 이 약물 주사 방식은 고통을 주지 않고 사형수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주 정부가 도입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형수가 약물로 처형될 때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맥아더 재단이요. 천재 장학금 수상자 24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름이 눈에 띄네요. 천재 장학금 어떤 상인가요?
네,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존 앤드 캐서린 맥아더 재단이 수여하는 천재 장학금은 영어로 맥아더 펠로우 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천재 장학금이란 별명으로 불립니다. 매년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한 과학자, 작가, 예술가, 학자, 사업가 등을 선정해서 두둑한 상금을 주면서 격려하는 상이죠. 네. 이 천재장학금은 세 가지 기준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자, 우선 특출난 창의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보고요. 또 앞으로 계속 성취할 가능성, 또 장학금이 이 두 가지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상금이 두둑하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얼마입니까?
예, 수상자로 선정되면 무려 6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5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뭐 여행을 가든 자동차를 사든 수상자 마음대로 상금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상을 받게 되는 수상자가 올해 모두 24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영예의 주인공으로 올랐습니까?
네.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바로 힙합 가수이자 배우인 린 마누엘 미란다 씨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10달러 지폐의 얼굴이기도 한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그러니까 가극, 이 해밀턴의 대본, 작사, 작곡, 주연을 맡은 사람인데요. 네. 이 뮤지컬 해밀턴은 현재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If we assume the debts the union gets, a new line of credit, a financial diuretic, how do you not get it? If we're aggressive and competitive, the union gets a boost. You'd rather give it a set. 네, 지금 들으셨듯이 미란다 네. 씨는 이 딱딱한 역사 이야기를 힙합이 곁들여진 뮤지컬에 담아내면서 천재성을 그야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뮤지컬 해밀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두 딸을 데리고 직접 관람해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네, 자, 그 외 또 어떤 사람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나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뽑혔는데요. 흑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을 쓴 책 세계와 나로 인기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린 작가 타네이시 코츠도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인형극의 거장 바질 트위스트와 장애인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대표 알렉스 트루스델, 또 이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연구생물학자로 활동하는 로렌즈 스투더시 등이 수상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재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수상 소식을 알리는 방식이 또 독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상자들은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선정 과정은 비밀에 묻혀지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5년에 걸쳐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로 오면 잘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상자들의 경우에 뭐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몇 번 만에 통화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어떤 수상자는 공과금 수금원이 돈을 뜯어내려고 전화하는 걸로 오해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는 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가혹한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세금, 예, 국민의 의무긴 하지만 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합법적으로 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요?
네.
예,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예, 내가 세금을 잡겠다, 저마다 말들 하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공화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거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박영석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이런 세금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자칫 세금 하면 이 자본주의 착취의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하지만 이 세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구성원들인 이 국민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학교나 병원 같은 이 공공 건물도 짓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적정 수준의 세금이 어느 정도일까? 또 어떤 기준 같은 게 또 필요하겠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미국의 세금 제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정부다 보니 더 그런데요.
네.
일단 크게 보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그 주에 사는 주민과 주정부 재량에 되게 달려있는 데다가 이 대선 후보들이 거론하는 것도 이 연방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연방세로만 국한하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랜드폴 후보 같은 사람은요. 세금이 너무 많고 또 세금 제도가 또 복잡하다면서 엄청난 서류 뭉치를 놓고 전기톱으로 잘라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지금 공화당 후보 이 처음에는 17명이 출마했다가 2명이 물러나면서 현재는 모두 15명인데요.
네.
예, 이민 문제, 동성혼, 낙태, 외교 문제 등 이 온갖 현안들 가운데서 그나마 이 모든 공화당 후보들이 다 찬성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이 세금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 랜드폴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이 세금이 너무 많다. 이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이건 세금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공화당 입장에 부응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세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국민의 복지 혜택 같은 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납세자들한테는 일단 얼핏 듣기엔 또 세금을 낮추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귀가 쫑긋할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반색을 하면서 반기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이 세금 문제라는 건 결국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돈에 관한 거다 보니까 이 복잡하고 또 까다롭기가 그지없는 난제 가운데 난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후보들한테서 지금 구체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란 좀 무리고요. 그나마 15명 후보 가운데 대략적인 세금 정책만 내놓은 후보도 4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 CBS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이 파격적인 세금 정책을 펼쳐서 또 한 번 이 관심을 끌었었죠.
네.
예, 그리고 제프시 후보가 있고요.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차 공화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에 이 지지율이 급상승한 마르코 루비오 후보 그리고 랜드폴 후보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세금 정책을 갖고 있는지 후배별로 좀 들여다볼까요?
예, 제프시 후보 이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에 플로리다 주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점 자주 부각시키고 있죠.
네.
예, 부시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 정책을 개혁하겠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세금 정책 청사진이 우선 복잡한 개인소득세 과세 등급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예, 개인소득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죠.
네.
예, 지금 미국은 이 개인소득세에 부과하는 세금 등급이 모두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부시 후보는 이걸 3등급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 다시 말해서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에 대한 이 과세 격차가 지금은 7단계로 아주 촘촘히 나눠져 있는데요. 그걸 훨씬 더 간단하게 소득에 따라서 10%, 25%, 28% 이렇게 3등급으로만 나누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한 해 소득이 약 4만 4천 달러 정도 미만이면 10% 세율이 적용되고요. 4만 4천 달러에서 9만 8천 달러 정도 되면 25%, 그리고 그 이상 돈을 버는 고소득층에게는 28%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년 동안 41만 3천 달러 이상 벌면 40% 가까이 세금이 물리는데요.
네.
예, 그게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예, 미국의 기업들도 이 재미를 보게 되는데요. 부시 후보는 기업에 물리는 세금도 지금의 35%에서 20%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속세 같은 것도 없애고요.
네.
반면에 획일적으로 얼마씩 공제하는 표준 공제는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 부시 후보의 세금 정책, 뭐 그래도 제법 구체적인 편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떤가요?
예, 이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구상은 제프 시 후보의 세금 정책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프 시 정책을 그냥 옆에서 보고 따라한 것 같다고 꼬집는 언론도 있는데요.
네.
예, 부시 후보 정책보다 조금 더 구분하고 조금 더 솔깃하게 만들었을 뿐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개인소득세 과세 등급의 경우 부시 후보가 3단계로 구분한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이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수치가 정말 간단합니다.
네.
예, 소득에 따라서 0%, 10%, 20%, 25%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0%라면은 세금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시 후보와 좀 더 극적으로 다른 점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예, 개인이 1년에 벌어들인 돈이 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완전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도 1만 1,3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거의 두 배인 셈이죠.
네. 뭐 꽤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예, 자신이 기업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호의적인데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지금의 35%에서 15%로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합니다.
네.
예,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도 지금의 약 24%에서 20%대로 낮추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물리는 대신에 한 번만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이 세율만 다를 뿐 부시 후보 세금 정책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공화당 후보들의 세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공화당 후보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후보죠.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세금 정책 어떤가요?
네, 부시 후보나 이 트럼프 후보 세금 정책이 공화당의 정책과 비교적 맞아떨어진다면 이 루비오 후보의 구상은 살짝 벗어난 감이 있긴 한데요.
네.
예, 지난해 루비오 의원이 다른 상원 의원과 공동으로 내놓은 구상안을 보면요. 7등급의 개인소득 과세 단계를 단 두 단계로 줄입니다.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35%, 그 미만이면 15%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루비오 의원의 세금 정책도 제법 파격적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판가들은 이 루비오 후보의 구상이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대신에 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의 경우 $1,000에서 $2,500로 높여서 양육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한 세금을 20%로 낮춰주고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은 한 번만 세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건 부시 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폴 후보의 구상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랜드폴 후보는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서 14.5% 세금을 일률적으로 매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단체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데요. 폴 후보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경제성장으로 얻는 이익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4명의 후보의 세금 정책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11명의 공화당 후보들도 구상이 없는 건 아니죠?
예,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라든지 마이크 허커비 후보도 지금의 이 복잡한 세금 제도 대신에 보다 간단하게 등급을 나누고 최고 세율은 40%에서 한 25%대로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은퇴한 신경외과 전문인 이 벤카슨 후보가 흥미로운데요. 기독교 교리에 있는 11조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세금으로 내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테드 크루즈 후보의 경우는 이 간단하고 일률적인 세금을 매겨서 아예 국세청을 없애자고 말하고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공화당 후보들의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서만 나온 구상이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태양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태양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 옥상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저소득층 주민들도 태양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 차원에서 무료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주고 있다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한 얘기 전합니다.
워싱턴 DC의 남동부 지역은 주로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첨단 기술과도 거리가 먼 곳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한 2층짜리 연립주택 옥상에 큰 거울같이 생긴 태양 전지판이 주위지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낮 동안에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전환하는 이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기지요. 이 지역 주민들은 요즘 전기요금 공지서를 받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I'm very excited. My electric bill is really dropped.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달고 나서 전기요금이 뚝 떨어져서 정말 좋아요. 보통 한 달에 $200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태양열을 이용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4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200에서 $40면 큰 차이인데요. 이게 1년이 쌓이고 몇 년이 쌓인다면 정말 큰 돈을 절약하는 셈이 되겠지요. 워싱턴 DC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부의 테드 트라브 씨는 워싱턴 시 차원에서 저소득 가정들에게 무료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3인 가정의 경우 1년 소득이 5만 $500 이하, 4인 가정은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We'll do about 135 this year. Next year the goal is 200.
올해 우리 시에서 총 135개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200가정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목표를 세웠죠. 사실 지난 4년간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게 됐고요. 앞으로 1년에 250개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시의 이런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미 전역에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가정의 숫자는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열 설비 업체인 솔라 솔루션의 아타 키라지 씨는 올 한해 워싱턴 DC에 총 1,200개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키라시 씨는 하지만 워싱턴 DC 시민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배 정도 많은 이 태양 전지판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Most of the time, most of our clients hear us through word of mouth, through other jobs.
우리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입소문을 듣고 연락을 줍니다. 우리한테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한다거나 현재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써보니 좋다고 주변 분들한테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시에서 하는 무료 설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먼저 연소득을 확인하고요. 이후에 문의한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죠. 이 과정이 다 통과되면 공사 날짜를 잡아서 무료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드립니다.
무료로 근사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게 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 많은 주민이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태양 전지판을 이렇게 많은 가정에 설치하려면 돈이 제법 들 텐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과 석유 정류 시설에서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깨끗한 청정 에너지인 태양열을 많이 사용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민인 에드윈 아마커 씨 역시 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커 씨도 최근 시의 도움으로 집 옥상에 16개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Well, I was told that I would save between 30 and 40%.
태양 전지판 설치하고 앞으로 전기 요금이 30에서 40%는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실제로 그 혜택을 받다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기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만큼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워싱턴 DC는 내년에 일반 가정 외에 중소 사업체들을 선정해 사업체가 있는 건물 옥상에도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주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보면 시 건물뿐 아니라 연방 건물의 옥상에도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게 되겠죠.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청정 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하는 도시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다녀가면서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는 가톨릭 신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하면서 오히려 신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형태의 교회인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네트워크 교회를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가든 교회에서 일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체육관에 빌려 진행되는 예배 형식은 일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분명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My first impression of the garden was very upbeat, vibrant.
가든 교회 와서 처음 받은 인상은 교회 분위기가 아주 적극적이고 활기차고 또 지역 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다고 하고요.
I grew up Catholic. It was just very different than what I.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가든 교회는 제가 자랄 때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과는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금세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가든 교회의 대런 루안조인 담임 목사는 교회가 한 교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쉽게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네트워크 교회라고 표현했죠.
Although we live in different places, but because of our shared DNA, our shared values, our shared
relationships,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뿌리와 가치 그리고 형제애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네트워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여러 자원과 우정을 서로 공유하고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와 시민문화센터 리처드 플로리 박사는 이런 네트워크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y are very interested in being a locally involved.
네트워크 교회들은 지역 사회에 깊이 연계된 기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직분이나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평등한 조직을 만들죠.
플로리 박사는 또 이런 비전통적인 네트워크 교회들은 특히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했지요.
There is a certain dissatisfaction, particularly among younger people, with the kind of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교회 조직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구시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여전히 지키길 원하고 또 같은 기독교인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교회가 바로 이런 젊은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든 교회의 대언 루안조인 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포함한 네트워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People say millennials are leaving the church, but we have millennials leading the church.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얼, 그러니까 20, 30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교회는 밀레니얼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네트워크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How do we improve our local schools? How do we do things in this community to improve?
네트워크 교회 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파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변화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종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주는 워싱턴 DC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고요.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일명 네트워크 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위디오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idy up, tidy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야, 사무실이 무척 깨끗하네.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날마다 정돈해.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나는 뭐든지 제자리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걸 좋아하거든.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게다가 여기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놔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dy up. Tidy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Today's expression is tidy, T-I-D-Y, tidy up, U-P, up, tidy up. Tidy up.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tidy는 형용사로서 사람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깔끔하다, 단정하다, 사물이 잘 정돈돼 있다는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말끔히 치우다, 정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tidy up. Tidy up도 사물이나 장소를 깨끗이 정돈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clean, C-L-E-A-N, clean up, clean up이 있고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치우라고 말하죠. Tidy up your room, kids. 라고 말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이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forget to tidy up when you have finished. 라고 하면 끝나면 잊지 말고 정리하시고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Let's review.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up. To tidy something up. Tidy up. Tidy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9월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즉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미국 내 7천만, 세계적으로는 12억 가톨릭 신앙인들의 영적 지도자인 교황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가톨릭 교회의 활동을 치하하는 것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으로서의 역할에 더해 그만이 갖고 있는 고결한 인품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이 영적으로 포용적이고 말씀도 따뜻하며 매우 겸손한 지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모두에게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으며 개인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정의와 불평등에 맞서 일어서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교황이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미국과 쿠바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이 자유로운 신앙이 허용될 때만이 인간은 진정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말한 점, 모든 사람이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 자신도 이민 가족의 아들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부분 이민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미국에 손님으로 오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온 것과 비슷한 주제, 즉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들, 경제 제도 때문에 외면당하거나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책임, 기후변화에 대처할 필요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을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은 워싱턴에서 벌어진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행사 중에는 스페인 선교사 주니페로 세라의 시성식, 교황으로서 처음 있는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 워싱턴 시내 노숙자들과의 점심 식사 등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는 동안 미국인들은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잠자는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며 겸손과 봉사, 그리고 사랑과 정의, 더 많은 자유가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